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4시 59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가 약 380km, 고도는 약 97km로 탐지했다며 추가 재원은 한미 정부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쏜 발사체는 30여 초 간격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홍콩 사태에 계속 개입할 경우 단호하게 조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사실을 무시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홍콩 인권법은 폭력을 저지르고 법을 짓밟았으며 사회 질서를 위험하게 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내정에 감속하는 것이며 미국의 시도가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테리 브랜스테드 미국 대사를 다시 불러 트럼프 대통령의 인권법 서명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알바니아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에서는 생존자 수색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지난 26일 발생한 규모 6.4의 지진으로 지금까지 3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알바니아 정부는 무너진 집 잔해 속에 있는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소보와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스, 크로아티아 등에서 온 구조요원들도 현지에서 수색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와 이웃나라 코소보는 어제를 국가 애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특히 코소보는 자국 군경 등 알바니아에 가장 많은 구조요원을 보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지난 1979년에도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해 당시 136명이 숨진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를 승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어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단성자가 이끄는 새 집행위원당을 승인했습니다. 새 집행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이말하는 유럽 통합의 중심기구입니다. EU 집행위는 위원장까지 모두 27명입니다. 원래는 28명이었지만 EU를 탈퇴할 예정인 영국 몫의 집행위원은 이번에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새 집행위원회는 여성 13명과 남성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폰 데어 라이언 당선자는 이날 표결 전 연설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싸운 데 있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그것은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 달 4일과 5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중국과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5년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리커창 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찾은 이후 4년여 만입니다.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장관 초청으로 왕이 국무위원이 방한한다며 방한 기간 한국 지도자와 만나고 강경화 장관과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국무위원은 다음 달 4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며 5일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자국 마약 조직들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내정 간섭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가능하지만 간섭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멕시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면서 외무장관이 미국 추수감사절 휴일이 끝나고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은 인터넷 트위터에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 관리들과 이미 접촉했다면서 멕시코의 주권과 자체 의사결정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군의 고성능 정찰기들이 이틀 연속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북한 감시와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발사체 두 발을 쏘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중 간 군사협력 추세와 관련해 이는 미한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는 0.5 내지 1.5미터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의 고성능 감시 정찰 자산들이 이틀 연속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대북 감시와 함께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군의 첨단 지상 감시 정찰기인 EAC 한 대가 28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통합 감시 및 목표 공격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고도 9에서 12km 상공에서 북한군의 지대지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해안포 기지 등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 44.2m, 길이 46.6m, 높이 12.9m로 한 번 비행하면 최대 11시간을 채공할 수 있고 항속 거리는 9,270km에 달합니다. 미 공군에 배치된 두 대 중 한 대가 지난 10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 기지로 이동 배치됐습니다. 전날인 27일에도 미군의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서울과 경기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기로 앞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전 한국 수도권 상공에 전개된 바 있습니다. 한국 내에선 이 같은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비행을 대북 감시 활동 강화 차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나타나면 미군의 고성능 유인 정찰기들이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움직이거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나타날 경우 한국군의 이지스함이 동해상으로 전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미성이나 뭐 여러 가지 징후를 얘들이 얻으면은요 감정철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오글랑요.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이런 감정철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동원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올 때는 뭔가 징후가 있는 거예요. 해상도가 되게 높을 거예요.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미국 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내년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만큼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 대북 감시 정찰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데다 내년 미국의 대선까지 맞물린 만큼 북한 도발 가능성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이 한 얘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얘기고 여기에 대한 또 만발의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다음에 동맹 차원에서 일본이나 한국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미국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하겠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년 또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렇다면 북한 도발 가능성이 대선 때 뭔가 하나 새로운 판을 흔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이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죠.
익명을 요구한 한국 국방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VOA에 미군 감시 정찰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에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힘을 과시하고 유사시 미군이 적극 개입한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란 겁니다.
요새 뭐 중국과 러시아가 훈련하고 하니까 우리도 좀 대응해갖고 한반도에 이것을 보내서 미국도 여기에 적극 개입을 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전략폭격기 왔다 갔다 그랬다는.
실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 전략폭격기 두 대가 현지 시간 27일 동해상공에서 정례 훈련 비행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전투기들이 경계 비행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폭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추거홍 주한중국대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이 한국에 중국을 겨냥한 전략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추 대사는 미국이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것에 반대하고 중국 주변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더 격려해 비핵화 발걸음을 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59분경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97km로 탐지됐다며 추가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두 발 발사한 지 28일 만이며 올 들어 13번째입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 대부분 섬에 군사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이 주장하는 NLL 이남 영유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이 2015년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대부분 섬들에 군사시설을 구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서해도서 요새화 작업 실태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북한이 2015년부터 연평도 인근 갈도와 아리도, 함박도 등 무인도를 군사기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갈도에는 화포를 배치하고 아리도와 함박도에는 레이더를 설치해 감시기지로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갈도는 서해 NLL을 경계로 연평도에서 4.5km가량 떨어져 있는 최단 거리에 위치합니다. 국방정보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갈도, 아리도, 함박도를 제외한 다른 도서는 2015년 이전에 이미 군사기지화가 완료됐고 북한군이 주둔하지 않은 섬은 하린도, 옹도, 석도 3개뿐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북한의 움직임은 한국의 NLL의 영유권을 무효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Possession is nine points of the law that if you occupy territory, it's very hard for somebody to push.
북한은 백령도를 포함해 한국의 NLL 이남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NLL 이북 도서들의 군사기지화를 통해 향후 NLL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던 서해 평화지대 구상과 관련해 향후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에 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령도에 대한 노골적인 영유권 주장 대신 인근 섬들의 군사기지 영유화에 따른 지연 전술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제 작업이라는 지적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다며 군사기지화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없을 경우 연평도 포격처럼 이들 도서로부터의 포격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Don't know is as they go about next year, where do they see the thresholds at which the U.S. and South Korea might.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제2의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지 않은 배경에는 한국군의 공중타격 등 보복 조치 가능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런 분석에 공감하면서 중요한 건 미한 군 당국의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유예했던 미한 연합훈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중단된 미한 해병대의 연합훈련은 서해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lack of combined training reduces readiness because they will conduct combined operations.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서해 NLL 일대 군사 기지화는 남북 군사 합의의 취지인 신뢰 구축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not satisfying its intended purpose, and so South Korea should withdraw from it.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잇단 도발이 남북 간 신뢰 구축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9.19 군사 합의의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새로운 현실에 맞춰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내 위협인 북핵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북한이 미국의 동맹이 되는 핵 없는 한반도보다는 차라리 현상 유지를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수준 솔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최고조에 달했던 불안정한 시기로 되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had numerous conversations with Chinese officials and scholars on this topic very recently, and I do not believe that China's, you know,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최근 많은 중국 관리들과 논의한 결과 여전히 중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 보유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포기하지도 또 장기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손튼 대행은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장기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북한이 미국과 다시 대화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새로운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리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전문가인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중국은 분명 한반도의 현 상황보다 더 선호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efer a denuclearized North Korea, Korean Peninsula that was not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but closer to China.
마스트로 교수는 다만 중국은 자국과 밀접한 핵 없는 북한, 더 나아가 한반도를 원하는 것이지 미국과 동맹이 된 한반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북한의 핵을 용인할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마스트로 교수는 말했습니다.
It's unclear to me whether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is possible. And so, is the administration willing to settle?
특히 북한 핵을 완전히 해결하기보다 이에 대해 더 나은 관리 차원의 협상과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스트로 교수는 중국의 역할을 촉진하려면 미국의 대북 목표를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accept something like, you know, no more testing, no ICBM, like verification.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만큼 중국은 미 행정부가 이보다 낮은 목표를 두고 있는 건지 또 이에 따라 대북 압박 강도를 조절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스트로 교수는 중국이 보다 실용적인 목표하에 대북 추가 제재를 부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단기적 목표로 핵과 미사일 실험 유해, 핵 프로그램 검증 등을 삼는다면 중국은 대북 추가 제재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10여 년 만에 밀착 행보를 보이는 북중 관계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때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손튼 전 대행은 지적했습니다.
That kind of improvement is too easily exploited by North Korea to sort of sow.
자칫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중 간 틈을 벌이려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채널만 간호할 일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종합적인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손튼 대행은 중국이 큰 틀에서 여전히 안보리 대북 결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거나 눈 감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지난주 열린 북한과 러시아의 첫 전략 대화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크게 늘어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상호 전략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20일 제1차 북러 전략 대화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미북 비핵화 회담이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최 부상은 방문 기간 블라디미르 티토프 제1차관과 올렉 부르미스트로프 북핵 담당 특임대사 등 러시아 외무부 고위 인사들과 회담한 데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알렉산드로 포빈 국방차관도 면담했습니다. 북러 전략 대화는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소통 확대를 위해 합의한 사안입니다. 두 정상은 당시 회담에서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통령과 만난 이기에 이제도 말씀하셨지만 오랜 친선의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당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활발해진 교류가 눈에 띕니다. 정상회담 두 달 뒤 알렉산드로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 북극개발부 장관과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이 통상, 경제협력 분야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에서 러시아를 담당하는 임천일 부상과 이고르 모로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북한 군부서열 3위인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모스크바에서 알렉산드로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과 회담했고 8월에는 포민 차관이 평양을 답방해 양국의 군사 밀어를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어 이고르 모로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부상 등 외무성 고위 인사들과 한반도 정세와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외무부는 남북러 3자 프로젝트 실현을 포함한 실질 분야 협력의 진전을 위한 추가적인 공조 강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북한과 러시아의 고위급 교류는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I think Russia views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s a way to undermine U.S. legitimacy.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미국의 합법성과 영내에서 미국의 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은 전략적 이익을 위해 러시아를 이용할 것이며 북한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이상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러시아의 역할은 적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n relations with Russia, a heightening of the tempo of high-level talks and so forth won't really amount in practice to very much.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의 구멍을 눈감아줄 수 있겠지만 북러 관계가 강화된다고 해서 제재 완화를 통한 무역 혹은 대북 투자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한다며 두 나라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중 간 군사협력 추세와 관련해서도 미한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미한 두 나라의 공동의 가치를 상기시키면서 동맹관계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BOA에 한국과 미국은 법치, 자주권 존중, 인권,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기반을 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 비슷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미한 관계가 곤경에 빠졌고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워싱턴 일각의 지적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지난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미한 안보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조약상의 동맹인 한국과의 강력한 안보관계는 한국이 역내 다른 나라들과 군사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태국에서 웨이펑허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국방부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 추진 등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불법 환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중 상당수가 선박 자동 식별장치를 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잠적 상태를 유지한 채 불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방위성이 선박 간 불법 환적 정황이 있다며 지난 26일 공개한 북한 선박 무봉 1호는 이미 전적이 있는 유조선입니다. 무봉 1호는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중간 보고서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했다며 각국이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을 권고한 됩니다. 무봉 1호는 전문가 패널의 권고 이전에도 미 국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선박 간 불법 석유 환적 의심 명단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주목되는 건 무봉 1호의 활동 행태입니다. 선박 추적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봉 1호의 AIS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2017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2년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겁니다. VOA가 지난 9월 전문가 패널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권고한 북한 선박 6척과 재무부가 발표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25척의 최근 운항을 확인한 결과 이들 대다수는 AIS를 끄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31척 중 최근 석 달간 AIS가 잡힌 배는 천마산호와 금운산호 등 6척에 불과했습니다. 즉 불법 환적 의심 북한 선박의 80%가 기술적으로 운항을 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는 무봉 1호도 포함됩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AIS를 끄고 공해로 나아가 새벽녘에 불법 환적을 하는 것은 이들 선박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transfers at night or just before dawn. To reduce the chances of surveillance detecting.
한편 최근 석 달간 AIS가 잡힌 선박의 운항 행적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AIS를 켜고 운항하는 배들은 과거 항모 추적 시 항구와 항구 사이가 정확히 표시되는데 이들 북한 선박들은 대부분 항로의 일부에서만 AIS가 포착됩니다. 지난 9월 27일 마지막으로 AIS가 포착된 금운산 3호는 9월 12일 청진항에서 출항해 일본 쓰시마섬 남단 해역을 지난 후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다시 북상하는 것으로 신호가 잡혔습니다. 가장 최근에 신호가 잡힌 금운산호는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AIS가 포착됐는데 원산항을 출발해 북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대북 제재 등 해외 자산 통제 시일의 제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광범위한 민간 영역, 비영리 기구 등과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관계자는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재무부의 민간 영역과의 관여 활동을 묻는 VOA의 질의에 26일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기관과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대북 제재와 관련한 재무부의 특정 활동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재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재무부는 권고안을 발행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자산 통제 실의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의사 표명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선순위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지난 25일 아베 신조 총리와의 면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지지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교황 면담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를 심화하는 데 매우 의미가 컸다면서 일본에 의한 자주적인 조치가 중요하며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 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앞서 발표한 외교 청서에서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에 반한다며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체 조선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침략 역사를 왜곡하고 과거 청산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한 겁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15년 연속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처음 채택된 2005년의 이듬해인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일본이 올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건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국장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입니다.
The door is open in Tokyo. The Prime Minister clearly is willing to engage with North Korea.
자누지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에 관한 일본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아베 총리는 북핵 문제와 일본인 납북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올 3월 제네바에서 열린 40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5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두드러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일북 대화는 미국이 반길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a role for Japan because potentially if Japan can make peace with North Korea.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일본이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쌓을 수만 있다면 일본은 북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할 의향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아베 총리가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처음 내비친 직후 노동당 외곽기구인 아태위원회는 천하에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가면서도 천연스럽게 전제조건 없는 순회회담 개최를 운운하는 아베 패당의 낚아주기 두텁기가 곰 발바닥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8월 일본은 납치 문제를 약국의 감초처럼 싸먹는 악습을 버려야 한다며 그동안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던 남성이 일본에서 발견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북일 관계 개선에 힘썼던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의 차남 가네마루 신구 씨가 이끄는 60여 명의 9월 방북도 북일 간 경색된 분위기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북한이 같은 달 25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듭 조건 없이 마주볼 결의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비난한 겁니다. 북한의 대남 3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논평을 통해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는 일본의 행태는 파렴치와 모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과거사 청산과 대북 적대 정책 철회가 없는 한 일본과의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북한 간 대화가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우선순위에서 더 높기 때문이라고 자누지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side is focused right now. Mostly on the US.
북한은 현재 거의 미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과는 다른 대북 정책을 펴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일본과 대화에 나서는 상황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생기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하반기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책 집행에 영향력이 큰 핵심 조치가 담긴 새 국방수권법안의 연내 의결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 주간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는 미 의회에 주어진 의정활동 시간은 연말 전 상하원 총합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하원이 동시에 활동하는 기간만 따지면 8일에 불과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다음 달 상원은 2일부터 13일까지, 하원은 3일부터 12일까지 공식 의정활동을 마치고 다시 3주간의 연말 장기휴회에 들어갑니다.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대부분 하반기 들어서도 큰 진전이 없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상정 하루 만에 채택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는 예외입니다. 이 결의 외에도 상하원은 지난 4월과 9월 한일 갈등 위기 국면에 차례로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외교안보정책 집행에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법안은 아직 한 건도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법안이 9건, 결의안이 7건, 총 16건입니다. 하반기 의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안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새 국방수권 법안은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제재 강화 조치와 주한미군 규모 2만 8,500명 설정 조항,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의회의 감독 강화 조치 등 한반도 관련 핵심 안건들이 상하원 법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원의 국방수권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촉구 결의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포함된 원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 법안은 당초 연내 의결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국경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를 놓고 상원 공화당과 하원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여전히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이 커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하원은 성탄절 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국방수권 법안을 비롯한 각종 예산안에 대한 상하원 조율 지연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다만 하원 법안에만 포함된 한국전쟁 종전촉구 결의 조항을 제외한 한반도 관련 핵심 조치들은 현재 상하원 이견이 거의 없어 단일 국방수권 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지만 지난 2월 말 상정 이후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결의안은 총 41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했지만 전원 민주당 소속입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미북 이산가족 상봉촉구 결의안과 법안은 지난달 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고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꾸준히 넓히고 있어 연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지 주목됩니다. 이 법안과 결의안은 현재 각각 41명 그리고 36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했고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의회 내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원 지도부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도 꾸준히 지지세를 넓혀 현재 18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하원 결의안도 비슷한 상황이며 현재 57명 의원들이 지지자로 참여했지만 지난 7월 이후부터 추가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원비어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이 연내 의결되지 않는 이상 계류 중인 대북제재 강화 법안들의 연내 의결은 올해도 어려워 보입니다.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또 다른 대북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액트는 상원에 계류 중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교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지 의원은 상정 이후부터 줄곧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 두 명뿐입니다. 또 지난 회기와 달리 하원은 상원과 유사한 리드액트의 재상정 움직임이 아직 없습니다. 그 밖에 상하원에 동시 계류 중인 대북정책감독법안과 미한동맹 지지결의안, 하원에 계류 중인 푸에블로호 반환촉구결의안 등이 있지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이번 회기 마지막 해인 내년 처리를 기대해야 하며 내년에도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와 당시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러시아 배후 가능성과 내부 소행 가능성 등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7일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5년을 맞아 이 사건이 미국의 사이버 보안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평가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2014년 11월 24일 소니 영화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완전히 멈추고 소니 영화사가 제작한 5개 영화와 임원진의 비밀 대화 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됐던 당시 사건을 자세히 재조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사건이 지금까지 미국을 목표로 했던 사이버 공격 가운데 가장 상징적이고 위험하며 대중에게 각인됐던 공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이 해킹의 배후라는 미 정보당국의 발표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와 THR 매거진 등 미 언론들도 미 당국에 의해 북한 소행임이 밝혀지고 이와 관련해 북한의 제재 조치까지 단행됐지만 당시 영화사 관계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THR 매거진은 당시 소니 영화사에 근무했던 20여 명의 임원들과 인터뷰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미 연방수사국 FBI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동기가 단지 소니 영화사가 제작했던 김정은 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에 상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당시 임직원 대부분은 FBI의 조사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영화 인터뷰에 감독이자 주연 배우였던 세스 로건 씨도 인터뷰에서 북한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영화를 만든 감독과 제작자, 출연진, 작가 모두 당시 해킹 공격의 표적이 되지 않았으며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 항상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고 THR 매거진은 전했습니다. 사이버 보안팀과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해킹 흔적을 확인했지만 해킹 시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 언론들은 해킹 이후 주가 폭락으로 이익을 챙기려 한 일부 소니 투자자나 내부자에 의해 고용된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옛 소련 출신 해커였다가 FBI 정보원으로도 활동했던 맥스 포포프 씨가 2015년 초 사건 발생을 전후에 자신이 러시아 해커로부터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소니의 기밀 문서를 넘겨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한 것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FBI가 북한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 직후 메가피, 타이아 글로벌 등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업체들은 북한 IP 미확보 등 구체적인 증거 부족과 북한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해킹 공격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미국 보안업체 노스 등은 시스템 공격 수준을 볼 때 공격자가 소니 영화사의 컴퓨터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며 내부자의 소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일관되게 북한의 소행임을 강조했습니다. FBI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2014년 12월 20일 암호와 컴퓨터 코드가 북한 소프트웨어와 유사성이 있고 IP 추적 결과 북한 기관과 관련이 있으며 과거 한국의 은행과 언론사를 공격했던 악성 프로그램과 유사성을 발견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상응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2015년 1월에는 대북 제재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The FBI announced today that and we can confirm that North Korea engaged in this attack. They caused a lot of damage. We will respond. We will respond.
미 정부는 계속되는 소니 해킹 배후 논란에 민간 전문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기밀 정보 채널이 있으며 국토안보부 등 미 정부 기관과 해외 우방국,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북한이 해킹에 관여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줄곧 이 문제에 대한 미북 간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등 해킹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발병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세계동물기구 OIE가 밝혔습니다. OIE 대변인실은 27일 최근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감염 돼지를 냉동 보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책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OIE 대변인실은 또 영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 5월 30일 첫 감염 발생 통보 이후 아무런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지원과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OIE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방역 공조가 필요하다며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한 건 이상 탐지된 나라는 신속하게 국가와 접경국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기록 등 두 개 분야가 대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 두 건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먼저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유출을 촉진하는 사업들과 북한 인권 기록과 옹호 활동 사업들에 최저 7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 표현과 이동,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의 증진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을 기록하고 옹호하는 사업들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 작업,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 발표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 등을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8일이며 국내외 비영리 비정부기구들과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등이 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사업들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에 고정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감 시한은 역시 내년 1월 8일입니다. 국무부는 3개월에서 12개월에 걸친 사업을 지원하는 이 기금에 최저 5만 달러에서 최고 15만 달러가 책정돼 있으며 최대 16개 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관련 정보는 미 정부 사이트인 grant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제임스 레이니 전 한국 주재 미국 대사가 2019 세계 감리교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레이니 대사의 계속된 노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지난 21일 2019 세계 감리교 평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수상자는 제임스 레인이 전 한국 주재 미국 대사로 한반도에 대한 그의 계속된 노력을 기념한 것입니다.
I find in Dr. Laney one of the finest model character in the Ministry of Peace and Reconciliation. Having seen the tragedy of the divided Korea when he came to Korea as a young U.S. soldier in 1947.
이날 시상에 나선 박종천 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은 레이니 박사는 평화와 화해 사역에서 모범이 된다며 1947년 어린 미군 병사로 한국전에 참전해 비극을 목격한 뒤 1959년 가족을 모두 데리고 다시 한국의 감리교 선교사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1993년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을 다시 찾았고 이듬해 제1차 북한 핵 위기가 발생해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터지기 직전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레이니 박사의 특별한 시간이 펼쳐졌다고 박 회장은 평가했습니다. 레이니 전 대사는 수상 소감에서 가족과 한국의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Dear friends in Korea, some of whom have given so much, some actually their lives for peace, and the war was unbelievably tragic for the whole peninsula. Just horribly tragic in the cost of human lives.
한국인들이 평화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며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은 한반도 전역에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고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으며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감리교협의회는 보도자료에서 레이니 전 대사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북한을 무시하는 정책에서 함께 협력하는 정책으로 바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반도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기여하고자 했다는 레이니 전 대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레이니 전 대사가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격려했으며 미국 주요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주창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감리교 평화상은 매년 평화, 화해, 정의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옛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등이 앞서 수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적인 재난정보센터인 미국 태평양재해센터가 UN과 협력해 북한 특정 지역의 잠재적 홍수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와이대학 산하 태평양재해센터는 재난관리와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전 세계 첨단과학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적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해양대기청, 지질조사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 세계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조기 경보, 예상 피해, 방지 전략 등을 온라인과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유엔과 각국 정부, 비정부 기구 등 전 세계 수백 곳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재해센터는 지난해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과 협력해 재난 대비 계획과 대응을 돕는 AIM 모델을 북한에 적용한 가상 연습을 했습니다. 이 기구의 에린 휴이 국제운영담당 국장은 VOA에 북한 내 잠재적 홍수 시나리오를 설정해 대비와 대응 계획을 시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identified a potential flood scenario that we've seen previously and for an exercise.
평안남북도 경계선인 태룡강과 청천강 하류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피해 예상 지역의 인구를 63만 7천 명으로 추산하고 이를 저소득층, 어린이와 노인, 성인 인구 비율, 도시와 지방 인구 비율로 나눴다는 겁니다. 휴이 국장은 자연재해 취약계층의 규모를 자세히 알아야 식량과 물, 쓰레기 처리 컨테이너, 대피 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유엔 기구들이 빠르고 적절하게 인도주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ased on that, we actually derive the breakdown of potential needs. That includes, you know, how many meals would they need, how much water.
정부와 지방의 재난 대응 책임자들은 피해 지역의 재난 경험과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무슨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고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AIM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휴이 국장은 이 기구가 제공하는 기본 정보들은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손쉽게 휴대폰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며 현재 전 세계 170만 명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연재해에 대해선 정부와 지역 당국의 자료 제공 등 협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은 이 기구에 아직 그런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도 한국은 강력한 파트너십과 요청으로 PDC의 정보 분석 자료를 공유했지만 북한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By request of the emergency management communities in Korea. So we actually have an approach.
북한 당국이 PDC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보는지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이 북한 당국과 PDC 자료를 공유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북한 당국의 오랜 관행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대응 가능한 자연재해에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 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VOA에 북한 당국은 자료 제공은 물론 조기 경보나 재난 위험 관리 체계가 많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not had a lot of early warning system,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You know, a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is a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의 원활한 재난 대응 공조 체계도 작동하지 않아 자연재해가 닥치면 도, 시, 군이 마치 작은 섬처럼 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소바즈 전 소장은 미국이나 한국 등 많은 나라는 태풍이 오면 위성 등 다양한 조기 경보와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 빠른 대피와 이동, 대응 계획을 세우지만 북한은 이동의 자유마저 없어 재난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ABC조차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평양 재해센터의 휴이 국장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조기 경보 체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 때문에 최첨단 장비와 기술은 물론 국제 협력과 자료 공유가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빠르고 쉽게 재난에 대응토록 정부가 자료와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바즈 소장도 북한 당국이 내부 자료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나 태평양재해센터 등과 협력해 조기 경보와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법관 서굿 마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89년 11월 28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포기합니다. 동서독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지 8일째였던 1989년 11월 7일 수천 명의 체코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1939년 11월 17일 독일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 처형된 청년 공산주의자 9명에 대한 50주년 추모 집회가 열린 뒤 시가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체코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가세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시위 참가자 수가 19일에는 20만 명, 20일에는 5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어 27일에는 체코 전역에서 총파업이 진행됐고 프라하에 거의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다음 날인 1989년 11월 28일 체코 공산당은 권력 포기와 일당제 철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엔 극작가 출신으로 반체제 연합인 시민 포럼을 이끌었던 바칠라프 하벨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1939년 11월 28일 농구를 최초로 고안해 농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네이스미스가 미국 캔사스주 로렌스에서 향년 7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네이스미스는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칼리지에서 체육교육학 강사로 일하던 1891년 세계 최초로 농구를 고안했습니다. 미식 축구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5명이 한 팀을 이뤄 상대팀의 골망에 공을 많이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 경기 농구를 만든 것입니다. 네이스미스는 최초의 농구 규정집도 펴냈으며 1898년에는 미국 캔사스 대학의 사상 첫 대학 농구부 코치로 부임했습니다. 농구는 그가 타계하기 전인 1904년 하계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연맹인 전미농구협회 NBA는 1946년에 출범했습니다. 네이스미스는 또 미식 축구 헬멧을 최초로 발명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